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전략폭격기 B-52H 편대가 오늘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이 이날 B-52H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B-52H 폭격기 2대가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와 한반도 상공을 편대 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동맹의 힘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늘리고 강도를 높여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의 첫 시험 발사였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보도했습니다. B-52H는 15,000km를 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어 성층권의 요새로 불립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핵 억지력 3축에 속하는 전략자산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 등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본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모든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 고조는 미한 연합훈련 등이 원인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편 마스노 장관은 북한이 오늘 전날 발사했던 미사일이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방위성이 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독일 외교장관이 오늘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건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에서 중국만 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서 중재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대로 중국이 이 같은 영향력을 사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촉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 분쟁과 관련해 친 부장은 회견에서 중국은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용의가 있으며 위기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객관과 냉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기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중국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이중 사용 품목 수출을 관리 및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일과 중국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고위 외교관리가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공격보다 경제 봉쇄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리춘 타이완 외교부 정무차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오늘자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훈련들은 점차 실제 전투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봉쇄는 분명 중국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차장은 그러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떠한 분쟁이라도 중국 경제에 미칠 비용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봉쇄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실제 어느 나라이든 특히 중국이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봉쇄가 양국을 넘어 무역 상대국들과의 군사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 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년간 주요 광물을 포함한 비상물자 비축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미국과 장기적이고 견고하며 통합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이완에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 무력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3일 발사한 화성 18형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우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즉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 본토 타격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 무력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세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 18형 시험 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 연료 다계단 발동기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18형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임을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 18형 시험 발사 시각과 장소, 비행거리, 최대 고도 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13일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비행거리는 1000km, 정점 고도는 3000km 미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시험 발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 미사일 개발이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키고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에게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기존 액체 연료 ICBM보다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ICBM의 첫 시험 발사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화성 계열의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모두 고체 연료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다탄두가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 모든 전 부분에 있어서 고체 연료형으로 라인업이 다 교체된다면 그때는 미국도 단순히 ICBM 기술적 저평가로만으로는 계속 대북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다. 좀 더 이제 고도화된 북한, 고체 연료형으로 라인업을 완전히 교체한 다종화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방식으로 태도 변화를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탐지 식별이 더 까다로운 고체 연료 ICBM의 시험 발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의 완성으로 또 한 걸음 다가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서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행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 후 분리됐고 2단과 3단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낙탄됐다며 미사일의 기능이 설계상 요구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단이긴 하지만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며 기술적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시위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작년 12월 담화에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력을 입증하려면 정상각도 발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에서 낙탄 경보가 내려진 것도 일단 정상각도 발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자기네 쪽으로 날아온다고 경보를 발생했다가 나중에 보고 해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그것이 일본에게 위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상각도로 날아가니까 속도도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각으로 촉 붙여가지고 사거리가 줄어드니까 그걸 해소했다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에서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ICBM 최초로 콜드론치 방식을 썼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서 미사일 발사 직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체 엔진의 점화와 추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발사 당시 충격에 의한 텔 손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번 화성 18형의 텔은 좌우 9개씩 18개의 바퀴가 달렸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분명해 보입니다. 박원공 교수입니다.
김일성 생일과 연계해서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완전한 자신들의 능력이 한 단계 향상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적 기술적인 향상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상징적 의미에도 화성 17보다 더 뛰어난 화성 18이 나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이번 화성 18형 시험 발사는 추력 등을 조절한 첫 발사였다는 점에서 향후 고체연료 고도화와 단분리 기술 정교화 등을 위해 추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열병식 때 3기가 등장했다며 남은 2기는 고각이지만 정상적인 추진체의 역량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은 대출력 고체 엔진 지상 연소 실험 이후 4개월 만에 시험 발사를 했다며 이는 고체 ICBM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 등에 맞춰 조기에 추가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다 보니까 아직 이 미사일의 모든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다 생각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고각 발사를 통해서 진형 고체 엔진의 성능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번 사거리 5,500km 정도로 정상각도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 18형 개발이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 타격,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삼축 체계는 과거의 최초 설계 개념에 고착된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 변화 추세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표적 탐지와 분석 능력, 지해공 기반의 초정밀 신속 타격 능력, 복합 다층 미사일 요격 능력,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미한연합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22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12일 발표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과 올해 계속되는 도발 이후 지속해서 운반 체계를 다양화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들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양자 대응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측은 세부 회의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미한 동맹이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방위태세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합연습과 훈련 강화의 필요성과 대규모 야전훈련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하반기에 실전적인 연합훈련 및 교육을 수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국방당국은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려할 때 양국이 배치한 병력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준비태세 훈련과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 관련 훈련이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공동실무단 논의 과정에서 전작권을 미래 연합사로 전환하기 위한 진전에 대해 확인했으며 양국이 승인한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대표단은 미한 안보협의회에 완전 운용능력 평가 인증을 권고하기 전에 양국이 승인한 수준의 기능과 체계를 확보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대표단은 또 일본과의 3국 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미한일 안보회의를 활용해 3자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된 것을 환영했으며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간 협력과 미한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국방당국은 세부회의인 억제전략회의에서 양측은 미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으며 미한 전략문서지침에 기반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제, 위기소통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 체제 아래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은 이어 미국 당국자들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첨단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자들은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아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체계 방위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미한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우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합법적인 우주 개발과 이용 권리를 주장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우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며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들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제인간 우주비행의 날을 맞아 우주는 어느 한 국가의 특정한 독점물,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조선우주협회가 새로 조직됐다며 우주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 교류가 광범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한편 4월 중에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강력히 탄해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의 영내와 국제안보 훼손을 우려하며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또 다른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의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통신 채널을 재가동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북한의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딜런 화이트 나토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영내와 국제 안보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선의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부대변인은 나토는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내 파트너들과 강력한 연대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이날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공약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한반도의 영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북태평양 지역 및 기타 지역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52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에 또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미한 정부 당국은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1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룬 북한이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연구원은 13일 BOA에 북한이 이날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궤적만 가지고 고체연료인지 액체연료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발사에 대해 밝힌 정보를 토대로 고체 연료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다 연구원은 미국이 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미사일의 발사 화염을 분석해 그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로켓 추진체의 종류에 따라 적외선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체연료 추진체와 액체연료 추진체는 시각적 특징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고체연료 미사일들은 발사 시 화염이 어두운 구름과 같이 지저분한 반면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화염이 더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 미사일들이 액체연료보다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특히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 시 화염의 모양이나 항적 행태, 고도, 사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3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는 대출력 고체 연료 다계단 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북한이 이제는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missiles North Korea has fired since 2017 have been solid fuel missiles, albeit with smaller diameters. In December 2022, North Korea carried out.
판다 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부터 발사한 미사일의 대부분은 직경이 작은 고체 연료 미사일이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로켓 엔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첨단 복합 재료로 미사일 기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며 이는 매우 강하고 가벼운 재료로 대형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에 꾸준히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는 고체연료 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실험한 가장 큰 고체연료 시스템을 가진 미사일은 2019년 북극성 3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었다면서 일반적인 개발 추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먼저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조셉 댐스 연구원은 13일 VOA에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개발 의지는 2019년 분명해졌다면서 이때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차세대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면 전략적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댐스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액체연료 ICBM은 미국 대륙을 위협하는 북한의 역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의미했다며 미사일 전력에 고체연료 ICBM을 추가하는 것은 덜 취약한 선제 능력과 보복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다 연구원도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된다고 말했습니다.
It will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U.S. to, in a timely manner, detect and destroy a solid fuel ICBM before it can be launched. And that, I think, is a pretty significant.
판다 연구원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다며 고체연료 ICBM이 발사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이 적시에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에는 상당한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 고체연료 미사일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부족을 감안하면 고체연료 미사일을 활용하더라도 같은 발사대에 또 다른 미사일을 장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If North Korea really has 3 to 5 missiles or more per launcher, then even after the first missile has been launched,
베넷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을 3개에서 5개씩 배정했다면 첫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다른 미사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때 발사대를 타격하고 북한이 다른 미사일들을 발사대에 올려놓기도 전에 타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체연료 미사일에는 킬체인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의 전례를 살펴볼 때 그런 평가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미국을 향해서 쏠 때에도 한국의 킬체인이 같은 원리로 탐지와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청진항에서 석탄 등 광물 선적 작업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에만 4척의 대형 선박이 발견됐는데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곳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으로 향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북한 청진에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열고 있는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가 160m인 이 선박은 석탄 선적 시설이 있는 이 부두에 선체 옆면을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같은 색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형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 바로 앞에는 크기 약 90m의 선박이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방된 적재함에 석탄을 싣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3월 한 달간 청진 석탄 취급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4척입니다. 이 중 3월 27일 처음 발견된 선박 2척은 29일까지 같은 자리를 머물다 떠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척은 각각 3월 5일과 18일 이곳에 정박했습니다. 3월 5일과 18일에 정박한 선박 2척은 석탄 대신 모래를 실은 듯 주변이 밝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청진항구에서 발견된 선박만으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석탄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석탄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청진항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환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주로 남포와 송림항 등 대동강과 맞닿은 항구에서 선적한 석탄을 중국 등으로 실어 날랐지만 이제는 청진항 인근에서 생산된 석탄도 불법 거래 대상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작년 4월 북한 선적의 아시아 안어호는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었으며 5월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 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8월까지 머물렀는데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올 땐 빈 선박이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과 모래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군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존 호븐 상원의원은 12일 미국과 한국은 1953년부터 동맹이자 파트너 그리고 친구였다며 양국 군사동맹은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다코다주의 호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근 한국 방문 중 비무장지대를 찾은 사진들과 함께 올린 글에서 올해 미한동맹의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과 군사 및 농업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정부 및 군사 농업 대표들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 억지는 현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핵 억지력을 뒷받침을 받는 미한 연합재래식 전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DMZ를 방문하고 한국의 동맹들을 만난 이후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스다코다주의 핵전력을 포함해 미군 전력의 현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호븐 의원은 한국에 이어 13일 타이완으로 이동해 차이뉴 총통 등과 만났습니다. 호븐 의원은 상업농업위원회와 수출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릭 촐릿 선임 고문과 짐 오브라이언 제재정책조정관이 13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촐릿 선임 고문이 이끄는 대표단이 싱가포르와 한국을 방문해 양국과 역내 현안을 놓고 정부 고위 관리와 주요 관계자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촐릿 선임 고문과 오브라이언 조정관은 한국 방문 기간 한국의 고위 관리와 만나 미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변인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촐랩 선임 고문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한 관계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의원의 활동이 이어지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약 한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별도로 이뤄진 미의회 대표단 한국 방문의 공통적인 목적은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공조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 확대입니다. 일본 타이완 방문과 함께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이번 방안은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원새출이 국방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켄 칼버트 의원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중순 일본, 타이완,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에서 동료들과 나는 미국의 미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강력하고 협력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내의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예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주 일본, 한국,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목적이 중국 문제에 대한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인도태평양 전역은 그들의 진입에 맞선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며 지금 미국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특히 이번 방한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회가 미한관계와 관련해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양상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회의 국가안보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의 리스컷 상원 의원은 지난달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타이완 방어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도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의 또 다른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 외에도 타이완 보호 의제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이 있느냐며 특히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 증인들에게 집중 질문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한 협력은 최근 여러 차례 열린 미회 국가안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유일한 한반도 관련 질문으로 한반도 관련 질문이 북한 문제에 집중됐던 과거와 대조적입니다. 최근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를 가진 법안의 대부분이 중국을 겨냥한 점도 중국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한반도 사안을 중국 문제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보는 의회 내 시각을 반영합니다. 미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미한 관계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종종 북한에 대한 미한 협력에 집중됐고 최근 들어선 인도태평양 정책과 미한 동맹 그리고 양국 무역과 투자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경제 협력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의원들의 개별적 행보도 최근 의회 내 새로운 추세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조노스프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최태현 SK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LG와 한화 임원진 등과 회담했습니다. 오스프 의원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의원으로선 홀로 한국을 찾아 한국 경제인들과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의원이 된 첫해인 지난 202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현대, 한화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마크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미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강화 등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오스프 의원은 방한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주 가족들을 위한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방한 중 현대자동차그룹과 SK, 한화, LG, 삼성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임원진과 다시 만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국과 조지아주 사이 무역과 투자를 심화하기 위한 향후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물론 자유를 사랑하는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과 우리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통일과 대북정책을 담은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북미 관계 대신 미북 관계와 같이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서는 또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 협력 단절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의 경우 남북 간 왕래 인원과 교역액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백서에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1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심의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삼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 달 8일부터 26일까지 제85차 회의를 열고 중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정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은 1997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도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성통만사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은 강제 송환의 두려움 때문에 인신매매된 상태에 강제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자녀들도 무국적 상태에 놓여 이동의 자유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 여성의 자녀가 드물게 아버지의 호구에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여성은 자녀에 대한 법적인 연계가 부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 연합회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여성들을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불안정한 법적 신분과 보호 부족으로 강제 결혼, 인신매매, 성착취,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맘 연합회는 중국이 북한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중국이 1951년 UN 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을 삼가고 탈북 여성을 중국 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과 총체적인 보호를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통만사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보건과 산부인과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호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일만 연합회 역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류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 자녀와 상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도 12일 VOA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이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가지려면 북한에서부터 원래는 여권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브로커들에게 잡혀가서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무국적자 문제에 이거는 무국적자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 대표는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다면서 꾸준히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정부가 밝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달 BOA에 탈북민이 강제 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감염 실태가 미국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3월부터 이미 심각 단계로 올라섰는데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온 봄 감염에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감염 지수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 NOAA의 위성자료는 북한 전역 곳곳을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한 붉은색은 그만큼 감염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3월 6일에서 12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은 한 주 뒤인 3월 13일에서 19일 주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3월 20일에서 26일 주간 다시 곳곳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월 27일에서 4월 2일 주간엔 이전보다 더 붉어진 점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도 일대에서 검붉은색이 두드러집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감염지수 자료를 통해 북한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4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지도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감염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상수문국 독고혁철 실장은 최근 관영 조선중앙TV에 출연해 2월 26일에서 3월 29일 북한 지역에 내린 비는 12.1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히며 북한이 사실상 봄 가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봄 가뭄을 겪었지만 올해 가뭄은 약 한 달 일찍 찾아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NOAA의 위성자료는 지난해 북한 곳곳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든 시점을 4월 11일에서 17일 주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올해는 3월 초부터 가뭄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였고 4월에 접어들기도 전에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은 벼 모판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 등 주요 밭 작물을 파종하는 시기로 이때 가뭄 피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식량난도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수입을 더 늘릴지도 주목됩니다. BOA는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 2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수입 품목이 장립종 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으며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잎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장잎종 쌀을 대거 사들인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잎종 쌀을 대거 사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장잎종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북한이 사들인 장잎종 쌀은 7만 7,390톤, 수입액은 3,222만 달러입니다. 2022년 한 해 단잎종 쌀 수입량 2만 3,894톤 혹은 수입액 1,175만 달러와 비교해 약 3배가 늘었습니다. 한편 NOAA의 위성자료에선 11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황사에 뒤덮인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황사는 중국 동부지역과 한반도 서해, 북한 서부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상공에 황사가 자리하면서 위성사진상으론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과 1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만주 지역에서 발원한 이번 황사가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를 통해 한반도 서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계 미국 의원들이 김치의 날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문화와 영향력을 기리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한 세기 이상 전에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래 김치는 기본적인 한국 음식에서 점증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요리의 상징으로 변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치를 만들고 즐기는 것은 대대로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다며 미국과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와 김치와 같은 음식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의 미셸 스틸, 민주당의 앤디 킴,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등 한국계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의원과 함께 올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스틸 의원도 성명을 통해 김치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져온 풍부한 문화, 요리, 역사적 전통의 한 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1세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중요한 음식과 우리의 위대한 날에 크게 기여한 굉장한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영향을 기르기 위한 국가기념일을 지지하는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도 성명에서 김치를 미국 슈퍼마켓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김치의 날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풍부한 경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적 수용과 기념을 고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성명에서 올해는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미한동맹의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치의 날은 한국계 미국인 이야기를 우리 미국인 이야기의 유명한 한 부분으로 기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0일은 한국의 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선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미회에서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캐롤린 멜로니 전 하원 의원 주도로 처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 정부 기밀 유출 의혹 사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4월 14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도중 저격됩니다. 저격범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부스는 공공연히 노예제를 옹호하며 링컨을 비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부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려 폭군을 죽여라고 소리친 다음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인 1865년 4월 15일 오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며칠 후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람 대부분 체포되고 주범인 부스는 숨어 다니다 며칠 후 군인들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4명에게는 사형, 3명에게는 종신형, 1명에게는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해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을 참배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특별 열차에 실려 고향인 일리노이주로 돌아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시신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링컨 대통령의 생일인 2월 19일에 가까운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1894년 4월 14일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발명을 발표합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의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 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뉴욕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시작으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키네토스코프 전문점들이 급속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졸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BOA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의 현 주소와 포괄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보내드릴 BOA 기획 보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